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고 선포를 하시면서 질문받은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연달아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첫 번째 비유, 두 아들과 관련된 비유를 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비유, 포도원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본문이 39절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비유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어제 비유와 마찬가지여서 비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비유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질문하시면서 알려주시고 세 번째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지금 읽은 33절부터 39절은 비유에 대한 내용이고요. 내일 보게 될 40절에서는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비유를 해석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은 비유 내용만 39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사실 굳이 설교를 듣지 않아도 누구나 읽으면 이 비유 내용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신기하게 돼 있다. 이상한 내용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는 세부적으로 중요한 등장인물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주인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주인이 보낸 종들 세 번째는 주인의 아들, 마지막 네 번째로 농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을 조금씩 살펴보고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했던 행동들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점에서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33절에 보시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첫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죠.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집주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걸 보면 집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포도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집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상당히 그래도 재산을 갖고 있던 그런 존재로 이 안에서는 제시가 돼요.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과 관련돼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포도원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만드는 과정을 놓고 보면 이 집주인이 직접 했는지 또 아니면 돈을 주고 품삯을 주고 일꾼들을 사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다 이 집주인이 합니다. 나중에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되는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만든 데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거죠. 근데 참 독특하게도 이 집주인이 이렇게 포도원을 열심히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작하는 게 아니라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임대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는 타국에 갔습니다. 옆 동네로 가거나 아니면은 농사를 잘 짓는가 쳐다보자 같이 살거나 이게 아니라 먼 다른 나라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 돈을 효과적으로 굴리려고 생각했다면 또 안전하게 수익을 받을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타국에 가는 마당에 여기다가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서 수익을 얻을 걸 기대한다 그러면 세상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집주인이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내가 비록 타국에 가지만 여기서 살고 있는 저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농부들에게 어떻게든 살 기회를 주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기왕이면 자기도 수익을 좀 얻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집주인이 했던 행동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농부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생업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우리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를 베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34절에 보면 그 뒤에 집주인이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농부들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하는 두 번째 행동이 나오죠. 집주인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미 새로 준 것이니까 완전히 준 게 아니죠. 새로 주었으니까 농사를 지을 만큼 지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득이 생겼을 테니까 세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다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집주인이 갖고 있는 권리고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부당한 요구도 아닙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농부들이 직업을 갖고 또 소득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세를 바친다 하더라도 세를 주어도 농부들의 입장은 어떠해야 되냐면 집주인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겠죠. 뭐 이게 이제 일단 이 집주인과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집주인은 세를 받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집주인은 자기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 보냅니다. 자기 종들을 대신 보내요. 그리고 이 종들이 거기서 세를 받아갖고 오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집주인이 농부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보낸 사람들, 집주인이 보낸 사람들에게 마치 나를 대하듯 그렇게 대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집주인이 했던 행동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건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네가 누구냐?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세례요한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그런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잘 모르지? 그 세례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믿지 않지? 의당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세례요한에게 드렸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지? 마땅히 나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를 보면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주인에게 직접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낸 사람들,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 뒤에 보시면 불행하게도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34절에 보시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만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습니다.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저는 가끔 이런 표현 보면 제가 장난꾸러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히 때린 사람은 맞다가 어떻게 됐을까? 도망쳤을까? 계속 그 자리에 있었을까? 하나는 죽였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대요. 돌에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계속 거기 있었을까? 도망쳤을까? 죽은 사람이랑 돌에 맞은 사람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해보거든요. 여튼 함부로 막 대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요. 이와 같은 상황을 가지고 36절에 보면 주인이 이 상황을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부터 많이 보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많이 보내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집주인이 미친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권리가 있어서 세를 받겠다고 종을 보냈는데 대리를 보냈는데 그 대리는 두들겨 맞고 심지어 죽고 돌에 맞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인가요? 늘 제가 묻죠.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경찰 데리고 가든 어떻게 해서 때린 사람들 붙잡아다가 재판에 놓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응당 벌을 받게 하고 그리고 받아야 되는 그런 세는 당연히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겠죠. 근데 집주인이 그렇게 안 해요. 종들을 보냈다가 종들이 매맞고 죽고 왔는데 다시 또 종들을 보냅니다. 다시 또 종들을 보내요. 여러분 다시 종들을 보낼 때 여기 보면 많이 보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경찰을 붙여서 보내지 못했으면 다른 종들을 보낼 때는 어느 정도 보내야 되냐면 농부들이 폭력을 쓰려고 했을 때에 찍소리 못하게끔 농부들을 진압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숫자의 종들을 보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또 두들겨 맞고 온다고요. 또 두들겨 맞고 또 죽고 이런 지경이 되게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야, 이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독특하다고 하는 건 어떤 점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을 갖냐면 우리는 이 모든 내용에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맹목적이고 정말 이건 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을 이 포도 농부들에게 베풀고 있는 거죠. 이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마음. 자, 이게 주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7절에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이런 상황이 된 다음에 종들이 자꾸 매를 맞고 오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아들 둘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다 아들을 보내고 싶습니까? 이게 아빠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아빠가 맞는가 모르겠어요. 좋은 상황에서도 고생스러운 일은 아들을 안 보내고 싶은 판국에 막 다 매를 맞고 죽는 지경인데 아들을 보낸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미친 거죠. 종들은 때려 죽였는데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이 멍청해서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발 내 아들만이라도 존대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앞부분에서 예수 말씀하시면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물으시잖아요. 세례요한은 누가 보냈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세례요한을 어떻게 했나요? 죽였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죽이겠죠. 그게 당연한 그런 결과죠. 근데 지금 집주인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보냈어요. 38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상속자다. 죽여버리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비참한 결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뭐 뒤에 가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아도 죽이고 다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도 죽이고 나중에는 예수님도 죽여서 영문 밖으로 진영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는 시체를 집어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말죠. 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포도원 주인과 관련된 내용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중요한 등장인물은 여기 등장하고 있는 종들과 그리고 아들입니다. 그럼 이 보냄받았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참 이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 보냄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늘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이 비유가 조금 더 실감나고요. 조금 더 실감나려면 내 아들이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만약에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집주인이 믿겠죠. 그리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런 직장 다니지 마라. 사표 쓰고 나와라. 이제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농부, 이 보냄받았던 사람들, 종들, 그리고 아들이 왜 이렇게 매를 맞았을까요? 왜 매를 맞았을까요?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세상은 냉혹하고 현실적이어서요. 현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주인이 보낼 때 손에다가 창칼을 들려서 보냈어야 됩니다. 집주인이 보낼 때 그 종들 손에다가 총을 이렇게 딱 쥐어줘서 집주인이 종들을 보낼 때에 기관총을 가지고 보내든지 아니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핵폭탄 터뜨릴 수 있는 단추를 딱 들려가지고 그렇게 보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보통 평범한 모습으로 오니까 농부들이 봤을 때 만만한 거죠. 저까지 자식 한번 두들겨 패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저는 죽여도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아. 이러니까 함부로 한 거예요. 창칼을 들려서 이 손에다가 총을 쥐어가지고 그리고 와서는 와서 본보기로 농부들 몇 사람 쏴 죽이고 이렇게 했어야 찍소리를 못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빈손으로 보낸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실 때 어떻게 한 거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예수님께서 창칼을 앞세워서 군인들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면 대제사장이건 누구든 찍소리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이 왜 로마 군인들에게 함부로 못합니까? 힘이 딸리니까죠. 함부로 했다가는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는 함부로 한 거죠? 때려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때려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가 가끔 집에서도 제가 이야기하는데 왜 애들이 엄마한테 함부로 하느냐? 엄마는 아무리 소리를 빡빡 질러도 결국 내 밥을 차려줄 거를 애들이 알아요. 근데 왜 아빠한테는 함부로 안 하느냐? 아빠는 나를 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왜 엄마 아빠한테는 함부로 하는데 교회는 형들한테는 함부로 안 하느냐? 애들이 알아요. 부모는 참지만 형들은 참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까불었다가 형들이 쥐어 패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종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냐면 빈털터리로 왔기 때문입니다. 빈털터리로. 하나님께서 선자들 보내실 때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보내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보내신 게 아니고 너희가 가서 고난을 당해라 이러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식 다 그냥 말 안 들으면 팍팍 죽여버렸으면 다 찍소리 안 하고 순종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걸 조금 더 그대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종들은 보냄받은 주인, 보냈던 주인이 갖고 있던 마음을 그대로 가지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주인이 어떠냐면 갔는데 저 녀석들이 말도 안 되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 포도 농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녀석들이 죄를 짓고 말을 안 들어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도 기회를 또 주고 기회를 또 주는 거거든요. 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보냄받은 종들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함부로. 참 이게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나가면 저는 뭐 거스름 뭐 스스럼 없이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아주머니도 함부로 대합니다. 값 아무렇게나 올려서 부르고 그리고서는 안 깎아준다 그러고 그래도 목사가 함부로 안 할 걸 알아요. 목사인데 설마 나한테 욕을 하겠어? 아니면 돈을 많이 깎아달라고 하겠어?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 지금 보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온 겁니까? 그냥 빈털터리로 온 겁니다. 나귀 새끼 타고 오는 모습으로. 그리고 나서는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다가 농부들에게 무시당하고 매맞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마지막 등장인물들은 농부들이에요. 여러분 이 농부들을 보면 우리가 보면 이게 사람인가 싶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이분들은 정말로 악하게 행동을 합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돈을 만약 이 농부들이 쟁여놓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뭐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해서 지금 당장 세를 내기가 어려우니 좀 이해를 해달라,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사정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이 농부들은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에게 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때리는, 죽이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동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합니다. 반복해서.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비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비유에서 정말 제일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내일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 비유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특징은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다 한결같이 미친 것 같아요. 다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어떠한가요?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뭐가 이쁘다고 포도원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지?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계속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질문 던질 때 이렇게 이 질문을 하세요. 자 생각해봐라. 그 포도원 주인이 결국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와서 다 때려 죽이고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려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 같지. 천만에. 지금까지 10번, 100번 참고 부당한 대우를 견뎌오셨던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제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지껏 참으셨으니까 결국 끝까지 참을 거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참아줘요. 계속해서 견뎌내주고 계속 기회를 줍니다. 아들도 이상한 사람, 종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데 찍소리 안 하고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보냈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농부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농부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현실적으로 농부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누군가요? 주인입니다. 농부들은 새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보이지 않아요. 주인이 먼 타국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마치 자기 것처럼 이 농부들이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있다가 처음엔 아마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종들이 왔을 때 때릴 때 처음 때릴 때에는 아,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때렸더니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담대한 마음으로 또 때리는 거죠. 또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이 악하게 농부들이 행동하는 이유는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어리석게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 주인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인이 이 농부들을 버르장미 없이 가르쳐 놓은 겁니다. 그렇게도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써야 됐을까요? 처음에 종들에게 함부로 했을 때 와서 농부들 뒤지게 두들겨 뺐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서 갖고 있던 걸 싹 다 빼앗아서 너 다시는 먹고 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심판을 하질 않아요. 즉각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저도 나이가 이제 조금 들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유순해져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거나 예배 시간에 떠들면 다른 건 빡빡 찢었습니다. 어디 예배 시간에 이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두려워하는 줄 모르고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 내둬라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심판을 했으면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 농부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나중에는 아들을 죽이면 내 거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카드를 주고 필요한 걸 써. 그랬더니 이 자식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문제지만 사는데 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요? 과자 사 먹다가 나중에는 돈 긁어서 도박합니다. 짓고 온 줄 알아요. 자기 게 아닌데 결국 그런 지경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 생활 속에는 혹시 이 농부들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없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제가 이 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향해서 이해가 되면 늘 답답한 게 그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니? 너는 누구 거니? 너는 네 게 아니야.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고 네 마음대로 말을 하면 안 돼. 너는 네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건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건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행동하지 마라. 어디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 멋대로 행동하고 지 멋대로 그런 네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구나. 근데 왜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녀석이 지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고 목사에게 함부로 대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또 참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써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약자처럼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받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참 인정받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늘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함부로 행동을 해도 또 마치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죄를 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받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